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열한 제자는 갈릴리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뭐 아시다시피 주님 승천 대축일입니다. 교회의 전례력으로 볼 때 승천 대축일은 언제나 부활 시기 안에서 꼭 맞이를 하게 되죠. 뭐 주일날 승천 대축일 지내기도 하고 주중에 지내기도 합니다만 부활 시기를 한 주 남겨두고 다음 주 성령 강림 대축일로 부활 시기가 끝이 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 시기를 한 주 남겨두고 승천 대축일 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부활과 주님의 승천은 전례력의 모양으로도 교회는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일독서했던 사도행전에서 주님 승천을 직접적으로 묘사해 주는 부분이 선택되어 있고 우리는 그걸 듣고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이르신 다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오르셨는데 구름에 감싸여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지셨다라고 합니다. 일독서는 좀 대단히 좀 드라마틱한 극적인 표현이 구름에 감싸여서 사라지시는 어릴 때 하늘로 떠오르는 풍선을 끝까지 바라보다가 내 눈에서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느낌이고 오늘 이 독서였던 에베소서입니까? 거기서는 그냥 하늘로 오르시어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더 극적인 이 사도행전의 표현 그대로 반복한다면 주님께서 하늘로 이렇게 떠서 올라가셨다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니까 뭐 이걸 읽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듣고 떠올리게 되는 이미지는 이를테면 향을 피워가지고요. 그 피워서 일어난 향이 하늘로 스물스물 올라가듯이 그렇게 예수님이 하늘로 붕 떠서 뭐 이 말고 이 표현 말고는 더 좋은 표현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붕 떠가지고 올라가셨구나라고 자연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당연하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이 신약 성경의 사가들, 복음서의 사가들, 사도행전도 사가 루카가 루카 복음 썼으니까요. 사도행전의 사가도 복음서의 사가기도 하죠. 그래서 이 복음서의 사가들이 왜 이렇게 이 승천을 강조를 하는데 이 승천의 물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강조를 하고 묘사를 하려고 예를 쓰고 있을까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위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 승천이라는 사건은 단지 하늘로 올라간 사건이 아니라 부활과 연결이 되는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승천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죽음을 이긴 사건이라는 신앙의 마침표, 부활 신앙의 종결이 되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 시기의 마지막 즈음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우리가 보내고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그대로 하늘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눕는 게 아니라 살아계셨기 때문에 눕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물리적인 표현을 갖다가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승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신앙 고백의 극적인 표현, 드라마적인 표현이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승천은 성서를 조금만 잘 살펴보면 구약의 전통의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을 모르고는 신약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협소해 줍니다. 구약에는 죽음을 거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3명 있습니다. 유다교의 전통 아래서 3명입니다. 하나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녹이라는 인물이고 다른 하나는 신명기에서 생의 마지막을 맡고 있는 모세가 되고요. 마지막 한 명은 열왕기의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예언자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겼다고 여겨지는 이 예언자 엘리야죠. 에녹의 승천에 대해서는 창세기 5장 24절에서 단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느님과 함께 살다가 사라졌다. 하느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성서상의 표현으로는 이게 다지만 유다교의 그 유다교들의 유다교 자신들의 고유한 전승 안에서는 에녹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승천에 대해서는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곳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분께서 그를 모압 땅 벳 푸오르 맞은 쪽 골짜기에 묻히게 하셨는데 오늘날까지 아무도 그가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 이상하죠? 여기서는 사실 모세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이야기는 사실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묻힌 곳을 알지 못한다라는 신명기상의 표현이 후대 유다교의 전통 안에서 신학적으로 발전을 해가지고요. 그 무덤이 없기 때문에, 무덤을 모르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거고 그래서 승천했다라는 신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도 죽지 않았다라고 여기죠. 유다교 전통 안에서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언자 엘리야입니다. 이 예언자의 승천이 가장 극적입니다. 열왕기 하권 2장 1절과 2장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 하늘로 들어 올리실 때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걸어가는데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예언자 엘리야와 엘리야의 수석 제자 엘리사를 얘기합니다. 갑자기 불병거와 불말이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을 갈라놓았다. 그러자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 꼭 복음의 마지막 때 표현처럼 하나는 땅에 두고 하나는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것이죠. 이렇게 세 명이나 예수님보다 앞서서 승천을 한 겁니다. 유다교의 전통에 따르면 그들도 죽음을 겪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듯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승천이 세 명이나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이 무슨 새로울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죠. 구약에서 이미 세 명이나 승천했는데 그리고 그 승천이 죽음을 이긴 표징이라면 다들 굳이 예수님이 수그럽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더라도 그 세 명을 앞세워도 충분히 이 부활이라는 것이 신앙적으로 증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그 고생을 시켜가면서 제발 좀 잔종 거둬달라고 하는데도 거둬주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가라고 인간적인 반문을 해볼 수가 있죠. 뭐 논리적인 질문이긴 합니다만 제가 정리한 질문이긴 합니다만 하느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환과 십자가를 겪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했다라면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예수님의 승천과 구약에서 말하는 승천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모습은 비슷할 수 있겠지만 차이가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죽음을 맞으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승천하신 것이고 나머지 구약의 세 인물은 죽음을 피해서 죽음을 돌아서 승천을 한 겁니다. 대단히 중요한 차이. 이 본질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죠. 죽음을 피해서 죽음을 돌아서 승천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 되고 여전히 그 몸을, 그 육신을 중심으로 그 세 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하지만 죽음을 이기고 승천했다는 것은 죽음 이전에 육신을 넘어서, 몸을 넘어서서 이제는 영적인 형태로 부활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죽음 이전에는 영이 육에 속해 있었다면 이제 죽음을 이김으로써 육이 영에 속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구약에서는 여전히 이 몸 중심, 육신 중심의 승천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을까요?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복은 거의가 세속적인 복,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죠.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재산 많이 모으고 자손 많이 낳고 그 재산을 물려줄 자손들을 많이 낳고 그게 구약의 복이고요. 그 세상적인 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데 필수적인 것 하나가 바로 생명이죠. 육신의 생명이 꼭 필요합니다. 그걸 누리려면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에녹과 모세와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가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승천은 죽음을 이긴 부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 생의 삶의 연장선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한 육의 연장선으로서의 세속적인 부활의 모습은 현대 이슬람교에서도 거의 그대로 계승이 되고 있습니다. 제 기억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내세관에서는 이 부활 안에서 세속적인 복의 연속에 대한 묘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를테면 먹을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고 또 이 표현은 좀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인 묘사인데 뭐 아름다운 여인들이 넘쳐났다 등등의 묘사가 제 기억엔 코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읽다 보면 그러면 그 여인들도 부활했을 터인데 그 여인들은 부활에서도 또 남성의 부속품 취급을 받는다면 그 부활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그건 벌인가 라는 인간적인 격가지 고민도 해보게 되죠. 어쨌든 하지만 죽음을 이긴 부활을 통해서 맞이한 영의 부활은 이제 그러한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게 되고 먹고 놀고 마시는 그 세속적인 복을 초월하게 되고 이제 부활한 존재는 그런 육의 기쁨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사실 알 수가 없는 영의 기쁨과 행복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영의 행복은 지금 현 세상에서는 우리가 온전히 상상할 수가 없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몸과 마음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온전히 영의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죽음 때까지 희망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은 희망이지 우리 신앙의 한 부분은 확신이나 확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승천 사건의 의미입니다. 조금 복잡한 얘기일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사건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사건이고 승천은 그 죽음을 이긴 사건의 종결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구약의 세 건의 승천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죠. 구약의 승천은 육의 생명의 연장뿐이었지만 예수님의 승천은 육신을 이기고 이제 영 중심의 삶으로의 전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말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승천은 예수님만의 것도 아니고 특정한 몇몇 인물에게만 주어지는 사건도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승천하게 됩니다. 즉 하늘나라로 떠오르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하늘나라로 떠올라서 하늘나라로 가시든 죽어서 하늘나라로 가시든 그 모양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결국에는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죠. 그게 바로 승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천이 곧 부활이기 때문에 모두 승천한다는 말은 믿는 이는 모두 부활한다는 말과 똑같은 동의어가 됩니다. 그래서 승천에서 강조되는 것은 하늘로 붕 떠가지고 올라갔다는 그런 시각적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승천을 통해서 부활을 확인할 수 있다는 데에 강조점이 있음을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다른 말은 자연스럽게 부활이 되게 되죠. 오늘 미사 중에 21명의 아이들이 생애 첫 번째 영성체를 하게 됩니다. 성체를 영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전례 맥락에서 본다면 각자의 승천을 미리 준비하는 가장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 가운데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의 기억력이란 언제나 한정적입니다. 모든 시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죠. 각자의 어린 시절을 기억해 보시면 그렇게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특히나 어릴 때는 의식적으로 어떤 날이나 사건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에게 어떤 식으로든 인상적이었던 것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21명의 아이들이 오늘 천령 성체를 한 날이 평생 기억에 남는 날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교리 선생님과 함께했던 천령 성체 교리 수업 시간들이 또 엄마와 아빠와 함께 천령 성체를 위해서 옷을 깨끗하게 준비하고 입고 자신을 꾸몄던 그 시간들이 또 어제 처음으로 고해 성사를 보았던 그 시간들이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성체를 영하게 되는 천령 성체의 사건을 담고 있는 이 미사 시간이 뭐 좀 지루하긴 하겠지만요. 지들은 뭔가 좋은 건 줄 알고 나왔다가 지금 한참 고생하고 있죠. 세상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바로 이제 오늘부터 느끼는 거죠. 속았다라고요. 그리고 이 미사를 마치고 아이들을 위해서 마련한 천년성체 축하 파티의 시간이 아이들이 평생 간직하게 되는 기억이 되기를 함께 기도해 봅니다. 그렇게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 때문에 이 아이들이 더 자라서 자신의 판단으로 온전히 살아가게 되었을 때 오늘의 천년성체의 기억이 자신의 신앙을 소중하게 여기고 더욱 키워나가게 해주는 하나의 힘이 되기를 함께 바라봅니다. 21명의 모든 아이들이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하느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시간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함께하는 우리가 남은 이 미사 시간 동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신경을 바치기 전에 우리 친구들만 일어나서 천년성체 예식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